로마서 9번 메시지 칭의의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충분히 누림 로마서 3장 끝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보시는 칭의의 정의를 내립니다. 또 4장에서는 이 칭의의 예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칭의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칭의의 결과를 계시합니다. 이 11절의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된 결과를 얻는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을 열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걸쳐 바울은 여섯 가지 눈에 띄는 단어들, 즉 사랑, 은혜, 평강, 소망, 생명, 영광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자랑으로 여깁니다. 10절의 말씀은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이 여섯 가지가 하나님의 칭의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평강과 소망을 바라십니까? 당신은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의 영광 안에 있고 싶습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당신에게는 칭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칭의의 결과요,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 여섯 가지 중요한 단어와 함께 우리에게는 새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가르침에서 잘못 이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 사용할 적당한 인간의 언어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걸쳐 우리는 3일 하나님의 새 인격을 봅니다. 5절의 말씀은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었다고 말하면서 성령을 언급합니다. 다음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약하고 경건치 않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5장은 여섯 가지 놀라운 일, 놀라운 새 인격을 계시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 은혜, 평강, 소망, 생명,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의의 결과 우리에게는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풍성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설명하려면 많은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의롭게 되고 화목하게 됨. 원래 우리는 죄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했고 원수인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의와 화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길이 열렸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로 안내되었습니다.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누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격려와 확인이 필요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고난의 때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는 의문과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왜 나의 그리스도인 생활에는 이다지도 많은 역경이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시험이 있을까? 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대해 그러한 의문과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생기면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주 예수를 부르던 그날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확인하며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지금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너는 아버지, 제가 통과했던 고난과 시험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 세계의 문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의 여행길에 닥쳐왔던 고난과 시험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억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같이 경건치 못한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친아들을 주셨을진데 그분은 우리를 조금도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선택은 그분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마련해 왔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단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심을 새롭게 깨닫고 그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음을 새롭게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섬.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는 곧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당신은 은혜 안에 서야 합니다. 당신은 은혜의 자리 밖에 있음을 느낄 때마다 즉시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이 아내와 다투려고 하는 순간 은혜의 자리 밖에 있음을 느낀다면 다투려던 것을 멈추고 은혜의 자리에 돌아와 거기에 서십시오. 우리는 죄를 지어 은혜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저를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소서. 우리는 처음에 들어갔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은혜의 자리에 돌아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주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으며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의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우리를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잘못 행동하여 은혜 밖에 있음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같은 기도를 되풀이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보배로운 피로 저를 씻으소서. 당신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당신은 즉시 은혜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길 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처음의 문을 통과한 다음 우리는 길을 걷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칭의는 문을 여는 것이며 우리에게 들어감을 주는 것이요 누림의 넓은 초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칭의의 문을 통과한 후 우리는 화평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죄인에게는 화평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7절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평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만일 방향을 바꿔 움직일 때 안에 평강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중지해야 합니다. 언제나 평강을 따라 걸으십시오.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 주 예수님은 죄지은 여자에게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후 평강의 길을 가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평강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평강이 없을 때에는 가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평강 안에서 하십시오. 평강이 없다면 행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우리가 설 곳이며 평강은 우리가 걸을 길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서지 마십시오. 평강이 없는 방향으로 가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 서고 평강 안에 걸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누림.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랑스러워한다는 헬라어는 적어도 자랑으로 여기다, 즐거워하다, 영광으로 여기다의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광으로 여깁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서 평강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안에 긍지를 갖고 즐거워하며 영광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랑으로 여기고 기뻐하며 영광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자랑스러워함. 우리의 타고난 성품은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환난과 고난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강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는 좋아하지만 환난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 저는 오른쪽 눈을 두 번 수술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고통을 싫어하지만 제가 선포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두 번의 수술보다 제게 더 유익했던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포함한 은혜가 육신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신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단지 예수라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는 환난이 은혜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인격을 포함한 여섯 가지, 즉 사랑, 은혜, 평강, 소망, 생명, 영광은 환난 위에 있습니다. 환난은 바로 은혜의 방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을 피하고 은혜만 누리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예수를 싫어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환난을 거절하는 것은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육신이 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그분의 은혜로운 방문이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방문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방문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성육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방문하는 은혜의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지만 또한 은혜의 달콤한 방문이자 은혜의 성육신인 환난에 입맞추어야 합니다. 기역 여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입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환난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기역 여사는 십자가가 자기에게 하나님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에 입맞추고 더 많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기역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제게 하나님을 주십니다. 그녀는 십자가를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을 때 하나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십자가요.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는 주로 환난이라는 형태로 우리를 방문합니다. 환난의 경험은 견딤을 낳습니다. 견디는 것은 인내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견딤은 인내에 고난을 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견디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견딤은 환난의 고난으로 생겨납니다. 우리는 생활의 작은 일에서도 이 견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전화를 걸 때 통화 중에 신호가 들리는 것입니다. 왜 저는 그것을 싫어할까요? 그것은 제게 견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약속 시간에 늦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늑장은 저에게 괴로운 것이지만 저의 견딤에는 보탬이 됩니다. 견딤은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환난과 시련을 견딘 결과 인정받는 자격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은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과 속성입니다. 청년 형제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인정할 만한 자격을 얻게 하는 견딤이 필요합니다. 환난은 견딤을 낳고 견딤은 인정받는 자격을 가져옵니다. 어떤 성경은 이 연단이라는 말을 경험으로 번역합니다. 그것도 옳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연단은 경험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속성 내지는 덕성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견딤이 있고 그만큼 더 연단의 덕성이 생깁니다. 연단이란 우리가 나면서부터 갖는 속성이 아닙니다. 자연금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진짜 금이기는 하지만 재련되지 않아서 보기에 흉합니다. 그것은 재련하는 불이 필요합니다. 그 금은 불을 많이 거칠수록 인정받는 품질이 될 것입니다. 금은 태움과 시련을 통해 누구에게나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품질을 얻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재련되지 않은 금 같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광택을 내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성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므로 주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연단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능력을 발휘할지는 모르지만 세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달콤하게 하거나 포근하게 하는 덕성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정을 받기보다 외면을 당할지 모릅니다. 왜 처음에는 좋던 당신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지나 나쁘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당신이 갖고 있던 은사와 빛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듬어지지 않은 당신에게는 인정받을 자격이 없었으므로 좋은 것이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연단의 덕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나에게 연단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 기도가 진정이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진정이라면 주님은 당신에게 연단을 가져올 환경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아내를 주어 당신 속에 이런 자격을 얻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게 하는 일을 돕는 훌륭한 배필들입니다. 대부분의 주의 종들에게는 그런 아내가 필요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남편에게 연단을 주시는 일을 돕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붙잡힌 바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제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이지만 연단이 부족합니다. 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히고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또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권속들을 염려하게 합니다. 우리는 한면으로는 성도들을 돕지만 또 한면으로는 해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빛과 은사로 그들을 돕기도 하지만 연단의 부족으로 그들을 해롭게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견딤에서 나오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하는 소망 안에서 자랑으로 여김. 연단과 함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느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리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서 있고 평강의 길을 가지만 아직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갈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 여러 번 언급했듯이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것은 전구 속에 전류가 나타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전기의 표현은 전기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전기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전기가 불빛으로 빛을 낼 때 그것이 곧 전기의 표현이요, 전기의 영광입니다. 이와 같이 영광이란 표현된 하나님입니다. 이 영광은 올 것이며 그것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다가올 이 영광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분을 누리면서 앞으로 올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로마서 8장에 가서 좀 더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됩니다. 더욱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소극적인 것들로부터 구원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질과 자아로부터 구원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에게는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죄로부터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되어야 합니다.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의 천성으로부터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맞아들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 안에 다른 지체들과 건축되기 위해 개인주의로부터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장들에서 완전히 밝혀질 것입니다. 생명 안에 있는 이러한 구원이야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가장 으뜸되는 누림입니다. 칭의는 우리를 누림의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이 자리 안에서 우리는 은혜에 서 있고 평강의 길을 가고 소망 안에서 고통을 당하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누립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누리는 동안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됩니다. 이것이 칭의의 결과입니다.